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 법무부는 31일 러시아 다국적 에너지 기업인 루크오일 소유의 항공기에 대해 압류 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미 텍사스 남부 지방 법원이 루크오일사가 소유한 보잉 737 항공기에 대한 압류 영장을 승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루크오일이 소유한 4,500만 달러 상당의 보잉기 한 대는 미 상무부의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상무부는 올해 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이해관계를 이유로 수출 통제 관련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효한 승인 없이 미국이 제조한 항공기를 러시아로 수출하거나 이전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는 항공기가 마지막으로 지난 2019년 3월 당시 루크오일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를 태우고 텍사스 휴스턴에 착륙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항공기가 러시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그러면서 미국의 포괄적 제재 이행을 담당하는 정부 태스크포스팀이 압류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동중국해 인근 가고시마현 남쪽 섬에서 전자전을 비롯한 연합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31일 2,100여 명 규모의 미군과 일본 육상자위대가 8월 중순부터 오는 3일까지 연합훈련을 실시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훈련은 일본 남서부 가고시마현에서 남쪽으로 떨어진 아마미 오시마섬에서 진행됐습니다. 언론은 일본의 지대함 미사일과 미국의 고속기동용 포병 로켓 시스템이 섬에 배치됐다고 전했습니다. 미군과 일본 육상자위대는 또 적의 레이더를 무력화하는 전자전 훈련도 실시했습니다. 타이완군이 자국 관할 지역에 들어온 정체불명의 민간용 무인기를 처음으로 격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타이완군 진문방어사령부는 이를 성명에서 무인기가 중국 본토인 샤먼시와 치안저우와 마주한 진먼다오섬 상공의 제한공역에 진입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진먼방어사령부는 이 섬에 주둔해 있는 자국 군인들이 무인기에 경고해 퇴각시키려 했지만 무인기가 이에 불응해 격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차잉원 타이완 총통은 중국의 도발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고 이후 타이완군은 지난달 30일 처음으로 무인기를 향해 경고사격을 가했습니다. 한편 차이 총통은 이날 성명에서 중국이 타이완을 위협하기 위해 무인기를 활용한 침입과 함께 회색지대 전술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화이자와 모더나의 새로운 백신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FDA가 31일 승인한 두 회사의 새 백신은 코로나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4와 BA5를 겨냥한 것입니다. 화이자의 백신은 12세 이상, 모더나의 백신은 18세 이상에만 사용될 수 있다고 FDA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미 두 차례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과 이어 1, 2회의 부스터샷을 접종한 뒤 두 달이 지난 사람들이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러시아와의 비자 발급 간소화 협정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31일 체코 프라하에서 이틀간 열린 EU 외무장관 회의 후 EU와 러시아의 비자 간소화 협정을 전면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보렐 대표는 이번 조치로 EU 회원국들이 발급하는 신규 비자 수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비자를 받기가 어려워질 뿐 아니라 더 오래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U 외무장관들은 그러나 우크라이나 등 동유럽 국가들이 요구한 러시아인들에 대한 관광비자 발급 전면 중단 조처에는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이 1일 우크라이나 자포리자에서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에네르호다르 마을로 출발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날 이 지역에서 군사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사찰단이 원전을 둘러보고 직원들을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 최대 원전으로 꼽히는 자포리자 원전은 지난 3월부터 러시아군이 점령해 군사기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전 운영은 우크라이나 국영에너지 회사인 에네르고 아톰 소속 직원들이 하고 있지만 러시아군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 임시 진행의 김용권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한 연합군사 연습인 을지 프리덤 실드가 1일 종료되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 연습이 연합군의 준비태세와 영내 안보 강화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식량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남포항에 식량포대로 보이는 물체가 가득한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북한의 여성 인권보호와 중대 인권가해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에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서울을 방문 중인 엘리자베스 사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촉구했습니다. 금요일인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함경남도는 대체로 흐리고 새벽부터 오후 사이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토요일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져 함남 남부와 황해도는 밤에 비가 내리겠고 모레 일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새벽에 평안도와 황해도부터 비가 내려서 오전엔 북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 최저기온 3도에서 19도, 낮 최고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m, 서해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후반기 미얀 군사 연습인 을지 프리덤 실드가 어제 1일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습은 지난달 16일부터 19일까지 사전연습인 위기관리연습에 이어 26일부터 26일까지 1부 연습, 29일부터 어제까지 2부 연습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특히 2019년 이후 연중 분산에서 시행하던 각종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을 이번 연합연습 작전 계획에 적용해 훈련 성과를 극대화하고 미얀 동맹을 대내외에 과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과 한국은 이번 연습 기간에 조건에 기초한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 계획에 따라 미래 연합사령부의 완전 운용 능력 평가도 실시했습니다. 한편 한국군 당국은 북한 정권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의 발사 준비를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을지 프리덤 실드 연습 종료 이후에 미사일 발사 등 무력 도발에 대비해 북한군 동향을 정밀 감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미얀 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실드가 미얀 연합군의 준비태세와 영내 안보 강화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주변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것과 관련해선 주시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한 연합훈련 을지 프리덤 실드와 관련해 우리 군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한국, 영내 동맹과 파트너를 방어하며 싸울 수 있는 준비를 갖추도록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hat I would tell you is that these exercises do remain important.
라이더 대변인은 이어 이번 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11일간의 방어 위주의 훈련이라며 실제로 미한 연합 방위 태세를 향상시키고 준비 태세를 유지하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와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his is an 11-day computer simulated defense oriented training event.
라이더 대변인은 최근 러시아와 중국군이 한반도 주변에서 연합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의 방공 식별 구역 카디즈에 침범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ll, certainly it is the right of all militaries and all nations that
라이더 대변인은 군사 훈련이 모든 군대와 국가의 권리라며 미군도 분명히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국가들의 성격과 일부 경우 그들이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 제기하는 불안정성을 감안할 때 그런 훈련은 확실히 주시해야 할 것이라며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또한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전투기와 전함을 동원해 위협적 행보를 보이는 데 대해서는 중국이 영내에서 용인되는 정도의 정상적 행동의 측면에서 현상을 변경하려 시도했던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We assess that really what China was trying to do here was change the status quo in terms of.
그러면서 우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 동안 대체로 평화를 유지해온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보존하고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영내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협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와 관련해 연일 동맹인 한국을 지지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전직 미군 사령관들은 사드가 자국 안보를 위협한다는 중국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박동정 기자입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31일 사드는 주한미군이 어떠한 위협이나 적으로부터도 한국을 보호하고 방어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어체계라고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군 공보실은 한국 정부가 사드기지 정상화에 착수한 것을 두고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과 관련한 부유의의 논평 요청에 주한미군은 작전 보안에 대한 고려 때문에 사드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능력에 대해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향후 사드 배치에 관한 어떠한 결정도 양국 간 합의에 따른 결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국무부도 사드가 한국의 자위적 방어 수단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부 대변인은 29일 전화 브리핑에서 VOE의 관련 질문에 몇 주 전 밝힌 대로 미국은 사드가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신중하고 제한적인 자위적 방어 역량이라고 믿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한국에 대해 방위적 수단을 포기하라고 비판하거나 압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미국과 한국은 한국과 한국 국민을 무력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동맹군을 보호하기 위한 순전히 방어적인 목적으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겠다는 동맹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도 주한미군의 사드에 대한 중국의 압박과 관련해 사드가 한국을 보호할 안전한 방어체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틴 메이너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23일 중국이 이른바 3불 1안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한 VOE의 논평 요청에 사드는 외부 위협으로부터 한국의 주권을 보호하고 적들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한반도에 배치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어체계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직 사령관들은 한국의 사드가 북한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국 안보를 위협한다는 중국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사드 기지 정상화 움직임과 중국의 사드 3불이란 요구와 관련한 VOE의 문의에 중국 공산당은 한국에 배치된 사드에 대해 불평할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사드는 방어적이며 북한 그리고 잠재적으로 한국을 겨냥한 미사일 경로를 향하기 때문에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리 에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29일 한국에 대한 중국의 거듭된 사드 3불 요구와 관련해 중국은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방법에 대해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해군 태평양 사령관 출신인 해리스 전 대사는 중국이 도움이 되고자 한다면 주권국가의 고유한 자위권을 비판하기보다 군사동맹인 북한의 비핵화하고 이웃국가에 대한 위협을 중단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한국에 배치된 사드가 중국의 전략적 안보를 의도적으로 훼손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또 과거 한국 정부가 3불 1안 정책을 정식으로 선서했다며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가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 방어와 미 한일 군사동맹 불참 등 사드 3불과 함께 이미 배치된 사드 운용을 제한하는 1안까지 약속한 만큼 현 정부도 이런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또 사드 레이더가 미국을 겨냥해 발사한 자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탐지해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겨냥한 중국의 ICBM은 한반도가 아닌 북극 상공을 통과해 날아가기 때문에 한국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로는 탐지와 요격이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 국방부 부장관이 북한을 미국이 직면한 중대 위협 가운데 하나로 거듭 지목했습니다. 이런 도전에 맞서기 위해선 기술 혁신이 필수적이라며 국방고등연구계획국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캐서린 익스 미국 국방부 부장관은 31일 콜로라도 주립대에서 열린 국방부 산하 국방고등연구계획국 대학 순회 컨퍼런스 연설에서 미국이 직면한 다양한 위협 중 하나로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There is no shortage of big challenges that we're thinking about every day. We face a pacing challenge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많은 큰 도전들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먼저 우리는 오늘날 국제 무대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경쟁 상대인 중국에 추격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계속되는 잔인한 전쟁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 시스템에 대한 러시아의 심각한 위협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북한과 이란, 폭력적인 극단주의 단체들로부터의 지속적인 영내 위협에도 직면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위협과 도전에 맞서기 위한 기술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힉스 부장관은 미국은 기술 혁신 분야에서 매우 활기찬 생태계를 갖고 있다며 산업계와 학계의 기술 혁신 능력은 세계의 부러움을 사는 동시에 전 세계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의 힘을 끌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혁신은 미군이 적의 동향과 경쟁력을 파악해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To help us solve these challenges, DARPA is doing what it's always done well.
힉스 부장관은 국방 고등연구계획국이 미국이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연구개발을 위한 시제품을 만들고 실험을 계속하면서 국가 안보 분야의 과학기술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방 고등연구계획국에서 연구하는 기술 혁신들은 인도태평양 영내의 미군을 위한 잠재적인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there are many more innovative technology areas we're investing in. Like resilient
힉스 부장관은 첨단 엔진과 극초음속 장치 등 미국 정부가 투자하고 있는 훨씬 더 혁신적인 기술 분야들이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회계연도 국방 예산에서 연구개발 분야에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를 요청한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사나 국방고등연구계획국은 1958년에 창설된 미군 관련 연구개발기관으로 방산업체나 연구기관, 대학 등과 함께 협력해 다양한 군사 관련 기술들을 개발해왔습니다. 특히 인터넷과 컴퓨터 등 IT 관련 기술과 함께 드론과 음성인식기술, 자율주행차 등 현대 최첨단 기술들이 국방고등연구계획국의 연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경우 주한미군 등 영내 배치된 미국 지상군이 어떤 역할을 할지 현재로선 불확실하다고 지적하는 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주한미군의 역할에 관한 의회 내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기존의 분석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이종 기자입니다.
미 의회조사국은 31일경 지난 인도태평양 지역 미국 지상군 보고서에서 영내 미 육군과 해병대의 주된 역할은 이 지역에서 교전이 시작될 경우 지상전투작전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전투작전은 고강도 병력 투입 작전에서부터 반란 진압 작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육군과 해병대 병력이 이런 역할에 어떻게 투입될지는 기존의 전투지휘작전 계획과 국가사령부의 지시에 의해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한국과 달리 타이완에는 미국의 의미 있는 군사주둔이나 상호 안보 협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타이완의 지리와 중국 본토와의 근접성, 그리고 애매한 미국의 안보 공약을 감안할 때 타이완 관련 미군의 역할과 관련해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의회 조사국은 일각에서는 타이완을 둘러싼 군사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 지상군, 특히 육군이 불편한 형실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타이완을 둘러싼 군사 충돌 시 미국의 의사결정권자들이 육군에 요청하게 될 역할은 미사일 발사나 타이완 군부대에 대한 조언 등 지금까지 제시된 것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어 대신 육군은 중국의 공격으로부터 타이완을 방어하거나 심지어 중국의 군사 충돌 초기 첨단 기술 싸움에서 승리한 뒤 타이완 탈환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면 미 육군은 대규모 상륙작전 수행 등 타이완을 방어하거나 탈환하는 것으로 초점을 전환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회조사국은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미 지상군의 역할에 관한 의회 내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기존의 분석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현재로선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할 수 있는 미군의 지상전투병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지상군 역할 확대에 관한 의회 내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중국 관련 영내 안보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과 북한의 예측 불가능성과 도발을 감안할 때 의회는 이런 재검토 작업을 통해 미 지상군이 영내 전투에 직접 관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회 내에선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 한국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점차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마이클 월츠 하원 의원은 최근 한 청문회에서 중국이 타이완을 침략할 경우 미군이 타이완 보호를 위해 병력을 한국에서 동원하는 것을 한국 정부가 허용할 준비가 돼 있느냐고 질문하면서 이와 관련은 한국 정부의 공개적인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북한의 식량난이 악화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 남포항 석탄 항구에 식량 포대로 보이는 하얀색 물체가 가득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항구의 용도를 바꾸면서까지 대규모 식량을 들여오는 것인지 주목되는데요. 이번엔 별도로 지난달 중국 단둥과 신의주를 육로로 통과한 유일한 북중 거래품은 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북한 남포의 석탄 항구를 촬영한 최근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은 이 일대가 하얀색 물체로 뒤덮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석탄 더미와 가루로 인해 늘 검은색으로 표시되던 곳이지만 이달 11일 이후 마치 눈이 쌓인 듯 곳곳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얀색 면적이 넓어진 시점은 대형 선박이 이 항구에 등장한 때와 맞물립니다. 대형 선박이 하얀색 물체를 부두가에 하역하면서 이 일대가 하얗게 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11일자 위성사진에선 하얀색 물체로 적재함을 가득 채운 선박 두 척이 항구에 정박해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인 12일엔 선박 적재함 속 하얀색 물체가 줄어들고 대신 부두 옆 하얀색 면적이 넓어진 사실이 확인됩니다. 또 20일엔 하얀색 물체를 실은 170m짜리 대형 선박이 포착됐는데 이 선박이 사라진 21일 항구와 맞닿은 부두에는 전날보다 더 넓은 하얀색 지대가 형성됐습니다. 이후 가장 최근인 28일까지 이 항구에 입항한 선박은 한 척도 없습니다. 흥미롭게도 선박의 입항이 이뤄지지 않자 이곳의 하얀색 면적도 덩달아 줄어드는 모습이 관측됐습니다. 선박에서 하얗된 물체가 순차적으로 내륙으로 이송되면서 항구를 덮은 하얀색도 같은 비율로 사라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이 하얀색 물체를 실어 나르는 장면은 과거 고화질 위성사진을 통해서도 몇 차례 관측된 바 있습니다. 당시 고화질 위성사진을 통해 해당 하얀색 물체가 포대 더미임을 식별할 수 있었는데 이번처럼 많은 양의 하얀색 포대가 장기간에 걸쳐 유입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또 북한의 최대 석탄 취급 항구에 석탄이 아닌 물체가 장기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드문 일입니다. 선박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북한이 포대 단위로 운송할 수 있는 물품은 주로 쌀과 밀가루 등 곡물과 비료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비료를 수입하는 시점이 통상 1월에서 5월인 점을 감안할 때 이번에 발견된 하얀색 포대는 비료보다는 식량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그렇다면 최근 부각돼온 식량난으로 북한이 대규모 곡물 확보에 나선 것이 아닌지 주목됩니다. 국제기구 등은 올해 3월에서 5월 찾아온 극심한 봄 가뭄과 이후 발생한 홍수 피해로 북한의 식량 사정이 열악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특히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지난달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분기 보고서에서 북한을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나라로 재지정했습니다. 또 BOE는 최근 선박 관계자들에게 배포된 선박 수배 공고문을 통해 북한이 인도산 쌀 만 톤의 수입을 추진 중이란 사실을 확인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7월 한 달간 중국으로부터 미화 515만 5,500달러치 약 만 톤의 정밀을 수입했는데 이는 지난 2019년 10월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중국에서 쌀을 들여올 때 육로를 이용한 사실이 확인돼 주목됩니다. BOE가 중국 해관총사의 북중 세부 무역 자료를 살펴본 결과 북한이 유입한 만 톤의 정밀은 모두 랴오닝성에서 수입했으며 수입 형태는 국경 무역이었습니다. 국경무역이란 항공기나 선박이 아닌 육로로 국경을 넘는 형태의 거래로 7월 한 달간 랴오닝성을 통한 국경무역은 당시 쌀 거래가 유일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악화된 이후 열차를 이용한 무역 거래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쌀 운송엔 예외를 둔 것인지 주목됩니다. 다만 두 나라가 거래 계약만 맺은 채 아직 실제 운송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 당국이 인도에 직접 쌀 지원을 요청한 건 그만큼 식량난이 심각하다는 걸 방증하는 것이라고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앞으로 우호 관계에 있는 다른 국가들에도 직접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브래들리 맵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북한이 심각한 식량난 해소를 위해 식량 원조를 해줄 수 있는 곳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From what I'm reading about about the agricultural situation right now and some of the farmers.
백신 전 고문은 31일 VOA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최근 인도의 경제 기관을 직접 찾아 식량 지원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식량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풀이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농부들조차 굶주림에 시달리는 상황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다며 현재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에 손을 내민 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Not surprising that they would reach out to countries like India that have a, you know, a relatively neutral position politically, internationally, and are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를 적극 구입하는 등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를 지지하는 쪽으로 어느 정도 북한과 동조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인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압박에도 러시아산 원유 수입량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뱁슨 전 고문은 이어 북한이 정치적, 국제적 상황을 고려해 앞으로도 인도처럼 비교적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나라를 꼽아 자체적으로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베트남에도 수개월 전 식량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번에 인도에 요청한 것으로 밝혀진 쌀 만 톤은 지난 1990년대 중반 북한의 대기근 당시 지원받은 50만 톤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양인 만큼 식량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는 분명 추가 요청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로이 스탱가론 한미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번 지원 요청은 신종 코로나 방역을 빌미로 국경을 봉쇄한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비공식적인 지원과 자체적 노력만으로는 식량난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인도에 손을 내민 것을 원조국을 다양화하려는 북한의 시도로 풀이했습니다.
You know, Russia at this point, you know, clearly is focused on its own challenges in the Ukraine and likely doesn't have the capacity to really provide support.
스탱가론 연구원은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상황에 집중해 있어 북한의 지원을 제공할 능력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국과 관련해서는 전통적으로 북한은 중국에 너무 의존하지 않으려는 성향을 보여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탱가론 연구원은 대북 지원에 대한 지원단체들의 관심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has been a perpetual problem and not a problem due to climate or other related circumstances, but to circumstances caused by their own regime, but also because it's become increasingly difficult.
지속적인 북한의 식량 문제는 기후나 다른 상황 때문이 아닌 정권에 의해 야기된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아울러 북한에서 지원 활동을 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스탱가론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스탱가론 연구원은 지난 1990년대 북한은 대기근을 겪으며 외부 지원자들에게 북한을 개방하고 어느 정도 활동에 필요한 시스템을 마련했다며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욱 많은 제한을 만들어 유엔 기구들조차 북한 내부에서 활동하는 것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31일 북한이 유엔 등 국제기구의 식량 지원을 거부한 채 인도의 민간기관에 직접 쌀 지원을 요청한 데 대한 VOA 논평 요청에 유엔은 추측 성향의 발언을 하지 않는다며 관련국에 직접 문의하길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인도의 민간 경제단체는 30일 북한 측으로부터 쌀 지원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국제사업회의소의 만프리트 싱 소장은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우리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쌀 기부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하려는 북한 대사관의 연락을 받았다며 이는 홍수가 농작물 대부분을 파괴한 상황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북한은 16년 연속 유엔으로부터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국가로 지목됐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지난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식량 부족량을 80만 톤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올해도 식량 사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5월 미국 중앙정보국도 북한의 식량 부족량이 2개월에서 3개월치 식량에 해당하는 약 86만 톤으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에서 식량 지원 요청을 받았던 인도의 민간 경제 단체가 최초 이 내용을 전했던 게시물과 사진을 삭제했습니다. 인도주의적 곡물 지원 문제를 논의했다는 설명과 이 단체를 방문한 북한 관리의 얼굴을 관련 보도가 나간 지 하루 만에 모두 지워서 그 배경이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인도 국제사업회의소 ICIB가 북한 대사관 관계자들과 면담 소식을 전했던 게시물을 모두 지웠습니다. 앞서 ICIB는 자체 트위터와 웹사이트에 뉴델리 주재 북한 대사관 관계자와 대북 인도주의적 곡물 지원 문제를 논의했다며 북한 대사관 관계자로 보이는 두 명과 촬영한 단체 사진을 공개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워싱턴 시각 31일 현재 해당 게시물은 트위터와 웹사이트에서 사라졌습니다. BOE는 ICIB 측의 북한 관리들과의 만남과 논의 내용을 삭제한 배경을 물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도의 민간 경제단체인 ICIB의 만프리칭 소장은 전날인 30일 해당 게시물에 대한 BOE의 질의에 우리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쌀 기부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하려는 북한 대사관의 연락을 받았다며 이는 홍수가 농작물 대부분을 파괴한 상황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신들은 최근 인도에서 북한으로 쌀 만 톤을 수출하기 위해 선박숲에 공고문을 낸 기관은 아니라면서 그러나 공고문에 나타난 쌀의 양, 즉 만 톤은 북한이 실제 요청한 양과 비슷하다고 전했습니다. BOE는 선박업계 관계자들에게 전달된 선박숲의 안내문, 즉 화주가 선박을 찾기 위해 낸 공고문을 입수해 북한으로 쌀 만 톤 운송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29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공고문에는 신원이 드러나지 않은 화주가 인도 동부 비샤카 파트남항에서 북한 남포로 쌀 만 톤을 운송할 선박을 물색 중이며 9월 25일부터 30일 사이 선적을 희망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북한이 만 톤 분량의 쌀 수입을 앞둔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몇 개월간 부각되어 온 식량난에 따른 움직임인지 주목됐습니다. 특히 인도에서 생산되는 쌀이 북한이 일반적으로 소비하는 단립종이 아닌 장립종으로 알려지면서 이런 관측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ICIB의 게시물 삭제가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북한 관리가 해외 민간단체의 식량 지원을 요청하고 자국 내 식량 사정 악화를 자인한 사실이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사회연결망 서비스 SNS와 웹사이트에 공개되는 일은 드물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도 주재 북한 대사관 소속 상무관을 비롯한 북한 외교관의 얼굴이 온라인상에 게시되는 것도 이례적입니다. 따라서 언론 등을 통해 사태가 커지자 ICIB가 부담을 느껴 자체적으로 삭제를 결정했거나 북한 대사관 측이 항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BOE는 북한의 인도산 쌀 수입 추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도 외무부에 질의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북한 여성에 대한 인권 유린과 인권을 탄압하는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 규명에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밝히면서 방북 가능성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입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어린 소녀와 여성의 인권이 유린당하는 부분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정의와 보호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한국 통일부 주최로 이를 서울에서 진행된 2022 한반도 국제평화포럼에서 책임규명과 협력의 양면 접근을 통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개선을 주제로 한 토론 세션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Alongside that difficult task, there are many other tasks such as strengthening the prospect.
살몬 보고관은 증인과 피해자의 발언을 청취하고 기록하고 여성과 여아의 인권 유린 상황 같은 문제들을 강조하고 문서화하고 이에 대한 책임 규명 가능성을 높이는 등의 많은 책무들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피해자 증언을 잘 확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아직은 북한의 인권 탄압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모든 걸 알 수는 없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피해자를 중심으로 대화를 모색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배상 논의와 피해자 정의 구현 등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책임 추궁에 그치지 않고 진실에 대한 권리, 피해자의 배상받을 권리 등을 내포한 전환기 정의의 중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전환기 정의란 피해자들에 대한 진실과 정의, 배상, 재발 방지, 화해 등 과거사 청산 문제를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페루 출신의 국제법 학자인 살몬 보고관은 현재 북한 상황은 라틴 아메리카와는 다르지만 어떤 부분은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진실과 정의, 배상이라는 것이 북한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라틴 아메리카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직이 2004년 생긴 이후 18년 동안 많은 노력을 통해 각국의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책임 규명을 위한 증거를 마련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협력의 부재로 인해 큰 진전을 보지는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시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국제적 연대는 전 세계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건 공동의 목표와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I wish to emphasize, however, that the success of these partial efforts is possible only.
살몬 보고관은 이런 노력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이해관계자의 참여뿐이라며 북한 정권과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 등의 정부 차원의 노력과 시민단체와 학계, 피해자 단체가 모두 함께 노력해 국제적으로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대화를 도모하고 협력을 증진할 것이라며 어렵고 막중한 책임을 갖고 이런 노력을 앞으로 배가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살몬 보고관은 방한 기간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즉 하나원을 방문해 탈북민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다며 기존 관행을 바꿔 좀 더 대화를 도모하고 그와 동시에 책임 규명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향후 몇 개월 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라며 북한 인권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앞서 전날 북한 외교관 출신으로 탈북해 한국 국회의원이 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태영호 의원실에 따르면 살몬 보고관은 태 의원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방북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지난 2017년 북한을 방문한 카탈리나 데반다스 아길라 유엔 장애인 인권 특별 보고관의 사례를 언급하며 북한을 직접 방문해 인권 문제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태이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종식되면 북한을 방문하라고 권하자 살몬 보고관은 북한이 언제쯤이면 봉쇄를 해제하고 외국인의 방문을 허용하겠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아울러 제네바나 뉴욕 등을 통해 북한 측과 인권 대화의 길을 위해 끊임없이 접촉해보겠다면서 국제적인 포럼이나 세미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일 공식 임기를 시작한 살몬 보고관은 27일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29일 한국 내 대북인권단체들과 면담을 시작으로 하나원 방문, 외교부의 박진 장관, 이도훈 2차관 예방 등의 일정을 소화했고 오는 2일엔 권영세 통일부 장관 예방, 3일 북한군 총격에 의해 숨진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유족 면담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워싱턴 뉴스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소련의 마지막 지도자였던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은 한국이 북방 외교를 통해 국제무대에서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90년대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 고르바초프가 추진했던 개혁개방 정책의 여파 때문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91세를 일기로 지난 30일 타계한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은 한반도와 깊은 인연을 맺으며 남북한 모두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북한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990년 9월 한국과 수교한 것은 가장 큰 유산 중 하나로 꼽힙니다. 1985년 집권 이후 개혁과 개방을 의미하는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를 표방하며 진영을 넘어선 외교를 추구한 고르바초프는 북방 외교를 통해 공산권과의 관계 개선에 나선 노태우 당시 한국 대통령과 한소수교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기존의 소련 지도자였다면 한국과 수교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개방을 앞세운 고르바초프였기에 가능했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소련이 한국을 향해 문을 연 것은 오로지 고르바초프 덕분이었고 이는 향후 소련과 소련을 승계한 러시아가 한국, 북한 간의 균형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시발점이 됐다는 것입니다. 수교 직후 고르바초프는 사상 처음으로 한국 대통령을 모스크바 크렘린궁으로 초청했고 1991년 4월에는 소련 지도자로서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해 제주도에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후 한국은 동구권과 구공산권 국가들과의 교류를 점점 넓혀갔고 30년이 지난 최근에는 동구권 폴란드에 무기를 수출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위상이 당시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반대로 한국과 수교하기로 한 고르바초프의 결정은 북한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북한 경제를 연구해온 브래들리 밥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한소 수교 2년 후 중국마저 한국과 수교하면서 북한은 체제가 흔들릴 정도의 혼란에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련과 중국이 잇따라 정치적으로 한국을 인정한 것은 북한에게 그동안 기대온 지원 체계로부터 멀어진다는 사실을 의미했다는 것입니다. 랩슨 전 고문은 1년의 수교는 또한 북한의 대남 관계는 물론 대미 관계 계산법도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고르바초프 시절 개혁개방 정책에 예기치 못한 여파로 소련이 무너졌고 이는 1990년대 북한의 고난의 행군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랩슨 전 고문은 고르바초프의 관여가 소련의 붕괴를 촉발하는 계기가 됐고 이로 인한 1992년의 무역 쇼크로 북한의 기아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전문가인 루시언 김 윌슨 센터 개건 연구원은 실제로 1990년대 북한 기근의 주요 원인은 소련을 승계한 러시아가 경제난으로 인해 더 이상 북한을 지원해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Some of the famines that we saw in North Korea were a result of or the Russians being unable to.
북한이 농업에 필요한 관계 시스템을 가동하려면 석유가 필요했지만 러시아가 예전만큼 지원해줄 수 없게 되면서 나타난 결과가 1990년대의 기근이란 설명입니다. 랩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당시 북한은 러시아의 자리를 대신한 중국으로부터도 별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소련의 붕괴로 북한이 잃게 된 지원 물자 부족분을 채워주는데 그다지 도움을 주지 않았으며 오히려 소련 붕괴 후 북한에 공급하던 원유 가격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랩슨 전 고문은 북한은 개방을 외치던 고르바초프의 소련이 무너지고 1990년대 경제난을 겪으면서 더욱 폐쇄적이고 외부에 대한 개방을 더 두려워하는 국가가 된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랩슨 전 고문은 비슷한 상황이었던 베트남의 경우 소련 붕괴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와의 교류를 가속화하고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였다며 하지만 북한이 취한 선택은 고립주의 성향을 더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유독 개방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결국 현 정권이 통제력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매닝 연구원은 분석했습니다.
They have a very kind of porcupine psychology.
매닝 연구원은 북한 정권을 뾰족한 가시를 세운 고슴도치에 비유하면서 모든 걸 통제하려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 개방이나 권력을 흔들 수 있는 외부 요인을 모두 두려워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시경입니다.
유엔 인권기구 최고대표가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해선 인권을 중심에 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군사력과 민생에 대한 국가 자원 배분에 있어 균형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미첼 바찰레트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31일 서울에서 열린 2022 한반도 국제평화포럼의 북한인권 관련 영상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이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민의 40% 이상이 만성적인 식량 불안정과 오랜 인권 침해를 겪고 있는 북한에서 주민의 목소리는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국가 권력과 자원을 필요와 열망에 부합토록 만드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here over 40% of people endure chronic food insecurity.
아울러 북한은 현재 국제사회로부터 그 어느 때보다 고립돼 있다며 이 고립이 고착화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country is currently more isolated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n ever before.
이런 고립은 인권에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소통이 없다면 국가 간 신뢰도 쌓을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또 이는 오판의 위험과 무력 충돌 가능성을 높이고 생명권을 포함해 인권의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바찰레트 대표는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인권을 중심에 두는 정책과 북한을 포함한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유엔 원장 입안자들은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 인권에 대한 존중이 국가 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토대라는 것을 깨닫게 됐지만 남북한은 이 문구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 그 결과를 계속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가 간 관계에 있어 유엔 헌장의 문구에 귀를 기울이고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중심에 반드시 인권을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n interstate relations, it also remains imperative to heed the words of the UN Charter and place human rights at the center of efforts.
바찰레 대표는 또 군사력과 주민의 필요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전직 칠레 국방부 장관으로서 평화와 안정 수호에 군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군사력이 국민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고 인권 보호를 우선시하는 국제 협력과 균형을 이루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바찰레 대표는 이에 관해 북한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북한의 과도한 군사비 지출은 국제사회로부터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 4월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에서 북한이 무엇보다 정책적으로 주민의 복지와 식량 접근성보다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목적으로 자원을 전용하는 것을 규탄한다고 명시했었습니다. 결의는 이런 내용이 2016년부터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여러 대북결의와 유엔총회가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에도 언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세계는 북한 당국을 향해 이런 행태를 바꿀 것을 공개적이고 지속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지난 2019년 유엔 안보리가 개최한 북한인권 관련 회의에서 북한 정권의 지독한 인권 침해가 평화와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며 군사비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했었습니다. 크리스토퍼 휴스겐 당시 유엔 주재 독일 대사는 북한 정권이 미사일을 제작하거나 군사력을 증강하고 엘리트 계층에 돈을 주는 것을 중단하고 이 돈으로 주민들을 위해 많은 양의 쌀을 구입하고 의료시설과 학교를 짓고 깨끗한 물을 주민들에게 제공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바첼렛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북한이 유엔 인권체제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북한의 건설적 참여를 이끄는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며 협력 증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유엔과 외교관들이 북한에 복귀해 자유롭게 이동하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끝으로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북한 날씨입니다. 금요일인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함경남도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새벽부터 오후 사이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토요일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져 함경남도 남부지역과 황해도는 밤에 비가 내리겠고 모레 일요일엔 대체로 흐리고 새벽엔 평안도와 황해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전엔 북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3도에서 19도, 낮 최고 19도에서 29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m, 서해 0.5m 정도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봅니다. 평양은 오늘 맑은 가운데 최저 16도, 최고 29도, 신의주도 역시 맑은 가운데 최저 15도, 최고 29도, 강계 맑은 가운데 최저 11도, 최고 29도, 해주 맑은 가운데 최저 18도, 최고 29도까지 되겠습니다. 개성 역시 맑은 가운데 최저 18도, 최고 기온은 29도, 사리원도 맑은 가운데 최저 15도, 최고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흥 지역은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는 구름이 많겠고요. 최저 16도, 최고 25도. 장지는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9도, 최고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양강도 해산은 맑은 가운데 최저 6도, 낮 최고 26도. 강원도 원산은 구름 오전에 많다가 한때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원산의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 낮 최고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청진은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은 가운데 최저 14, 최고 29도,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앞바다 오전에만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다가 오후엔 맑겠고요. 물결은 앞바다 0.5에서 1m, 먼바다 0.5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서해는 내일 맑겠고요. 물결은 서해 앞바다 0.5m, 먼바다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9월 2일 금요일 VOA 아침 방송 모두 들으셨습니다. 이어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가 이어지겠습니다.
미국에서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김영권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유엔의 중재로 아라비아 반도의 예멘 정부와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의 휴전이 두 달째 연장되면서 지속 가능한 평화에 대한 희망이 생기고 있습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표는 이번 휴전 연장은 예멘인들에게 의미 있는 혜택을 확대하고 장기간 지속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더 강력하고 포괄적인 협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An expanded agreement would allow for discussions to secure a comprehensive nationwide ceasefire.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예멘 평화 합의는 포괄적인 전국적인 휴전을 확보하고 예멘 주도하에 정치적 과정을 재개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할 것은 그 같은 정치적 과정은 여성과 시민 지도자 그리고 다른 소외된 공동체 구성원들의 견해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휴전만으로는 예멘의 인도주의적인 위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멘 공무원 월급 문제를 해결하고 예멘인들이 해외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항공편을 확대하며 또 서부 도시 타이즈 주변의 도로가 개통돼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예멘 주민 수백만 명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는 해묵은 인도주의적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For our part, we have provided over $1 billion in humanitarian aid for Yemen in 2022 and nearly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미국은 2022년 예멘에 10억 달러 이상 2014년 이후 50억 달러 상당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최대 기부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계 최악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예멘은 단순한 인도적 지원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며 우리는 또 기부자들에게 경제 안정과 기본적인 서비스 강화를 위해 예멘 정부를 돕는 경제 지원을 늘릴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tand ready to support Yemen's peace and recovery process.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미국과 국제사회는 예멘의 평화와 재건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지만 그에 앞서 예멘이 먼저 평화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예멘에게 극히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예멘의 휴전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은 희망을 주는 원인이라며 휴전으로 폭력이 크게 줄어들고 생명을 구했으며 이동의 자유가 생기고 평화를 향한 모멘텀이 만들어졌다며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중국이 미 해군 함정을 대상으로 한 모의 공격 훈련을 하고 있다고 타이완이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타이완군이 30일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타이완군은 보고서에서 중국이 제1도련선에 진입하는 미군함을 공격하기 위해 모의 전투훈련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중국이 2035년까지 타이완에 대한 전략적 통제권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제1도련선 안은 쿠릴열도에서 시작해 일본, 한반도, 타이완, 필리핀, 말라카 해협에 이르는 중국 근해로 중국이 자의적으로 설정했습니다. 미국은 타이완 해협을 어떤 선박도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는 국제수역으로 간주하고 타이완 해협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은 또 중국의 군사훈련이 제1도련선을 벗어나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는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할 때 외국의 개입을 막으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31일 러시아 다국적 에너지 기업인 루크오일 소유의 항공기에 대해 압류 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미 텍사스 남부 지방법원이 루크오일사가 소유한 보잉 737 항공기에 대한 압류영장을 승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루크오일이 소유한 4,500만 달러 상당의 보잉기 한 대는 미 상무부의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상무부는 올해 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이해관계를 이유로 수출 통제 관련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효한 승인 없이 미국이 제조한 항공기를 러시아로 수출하거나 이전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는 항공기가 마지막으로 지난 2019년 3월 당시 루크오일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를 태우고 텍사스 휴스턴에 착륙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항공기가 러시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그러면서 미국의 포괄적 제재 이행을 담당하는 정부 태스크포스팀이 압류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이 신장 지역에서 위구르족 등 이슬람 소수민족을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구금하는 것은 반인도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31일 신장 지역에서의 인권 침해와 관련한 현지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는 48쪽의 이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대테러 작전과 극단주의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를 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지 훈련소와 교도소, 구금시설에 갇힌 사람들을 모두 신속히 석방할 것을 중국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중국 당국이 2017년부터 강제 가족계획 정책을 시작해 신장 지역 여성들에게 자국 내 피임기구를 사용하게 하는 등 출산율을 급격히 줄였다는 신빙성 있는 자료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보고서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동중국해 인근 가고시마현 남쪽 섬에서 전자전을 비롯한 연합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31일 2,100여 명 규모의 미군과 일본 육상자위대가 8월 중순부터 오는 3일까지 연합훈련을 실시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훈련은 일본 남서부 가고시마현에서 남쪽으로 떨어진 아마미 오시마섬에서 진행됐습니다. 언론은 일본의 지대함 미사일과 미국의 고속기동용 포병 로켓 시스템이 섬에 배치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육상자위대는 또 적의 레이더를 무력화하는 전자전 훈련도 실시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화이자와 모더나의 새로운 백신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FDA가 31일 승인한 두 회사의 새 백신은 코로나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4와 BA5를 겨냥한 것입니다. 화이자의 백신은 12세 이상, 모더나의 백신은 18세 이상에만 사용될 수 있다고 FDA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미 두 차례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과 이어 1, 2회의 부스터샷을 접종한 뒤 두 달이 지난 사람들이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는 31일 미 정부의 조치로 제품을 중국에 수출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엔비디아는 고성능 칩을 중국, 홍콩, 러시아로 수출하기 위해선 미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엔비디아는 미 정부가 특정 칩에 대해선 내년 3월까지 수출을 승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지난달 중순 국가안보상 고성능 칩을 중국으로 수출하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이를 미국의 첨단 기술 수출 제한이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에 대한 반도체 판매를 제한한 미국의 수출 통제를 비난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